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 주기도문 강해가 지속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은 용서와 관련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미국의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이런 우스갯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 새 자전거를 갖고 싶어 매일 밤 기도했다. 그러나 자전거가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방법을 바꿨다. 일단 자전거를 훔쳤다.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이 복음서를 쭉 읽어나가다가 주님의 사역하심에 대해서 익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서신을 읽었을 거예요. 특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그게 정리된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확신이 든 사람이 다시 통독을 하면서 마태복음 6장 12절 이 부분에 왔을 때 어떤 내 마음 가운데 영적 혼란 같은 게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는 이미 주 예수 안에서 죄가 용서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 나는 과거와 지금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처리된 것 아닌가?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세상 여정 걷는 가운데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집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세족식을 거행하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언급한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신을 목욕한 상태에 있는데 이 사람이 집 밖으로 잠시 다녀오는 동안에 팔레스타인의 지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발에 묻은 때와 먼지, 다시 목욕할 필요 없이 그 때를, 먼지를 씻어내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생기는 이러한 문제, 세상이라는 바깥을 돌아다니면서 인간관계 가운데 생기는 죄와 허물을 어떻게 씻어내는가. 신약 성경에는 죄를 나타내는 헬라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 여러분이 잘 아는 표적 또는 관역을 벗어나다 할 때는 하마르티아라는 표현을 쓰고 어떤 때는 금지된 선을 넘는 그럴 때는 파라파시스 때로는 미끄러져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파라토마. 각각 용어가 조금씩 다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대부분의 성경이 죄 지은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빚을짐 오펠레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빚을 졌다는 거예요. 부채가 발생된 것. 그래서 한글 킹 제임스 번역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도 용서해 주옵시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원문의 정신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 내가 진 빚들을 면제해 주십시오. 없던 것으로 해 주십시오. 나는 사람이 내게 진 빚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내용은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서를 해 준다는 것은 그리고 올해 내 심령 가운데 적체된 빚에 대한 그것을 let go 하는 그것을 흘러 보내고 그래서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것은 비상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빚진 것, 우리가 빚진 것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필요는 얼마나 많은가? 목사님, 지금 살아가면서 어제 오늘 이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진 빚들, 이런 본문 가운데 오늘은 다루지 않을 것이지만 14절, 15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영적 실체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다른 어떤 주제를 다룰 때 14절과 15절 이것을 사도 바울의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그것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4절, 15절이 문자적으로 진실이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고스란히 용서하지 않는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정에 나는 반드시 서게 된다.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 죄를 다 용서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나라에 천국 백성은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을 구분해야 돼요. 간단치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은 단지 여러분들에게 14절과 15절의 이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은 채로 그것이 고스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법정에 서게 된다. 이 말.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 용서가 필요한 허물과 죄는 얼마나 많은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루 동안 바깥에 다니면서 발에 묻은 먼지와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과 말과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들 하나하나씩 쌓여가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루에 한 개만 허물 또는 죄를 하나님께 범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그는 성인 세인트 반열에 드는 위대한 특이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웹사이트를 보면서 드는 생각,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 또는 대화 중에 사람을 판단하는 것 또는 운전 중에 내뱉는 말, 배우자, 자녀, 부모에 대해 어떤 말과 생각, 행위, 회사 동료, 상사, 직원에게 품은 생각과 말, 신문, TV 보면서 튀어나오는 그러한 말들. 이것은 중독적인 어떤 것이나 그러한 것들을 다 체한 아주 그래도 고상한 어떤 영역에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것들이에요. 하루에 한 개만 허물이 있다. 이것은 아주 희귀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 하루에 한 개 지으면 30년간 1950개의 빚을 지게 됩니다. 하루에 한 개만 하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은 채 하루 종일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지는 빚은 하루에 10개, 20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단위가 30년이면 11만 개, 22만 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괜찮지 않습니다. 용서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두 개의 장면 같이 잠시 나누겠는데요.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서로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빚들을 잘 처리할까, 없는 것으로 할까 생각하죠? 이것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두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실제적인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크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볼 곳은 요셉의 삶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요셉에게 가해진 악행은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살 난 청소년에게 형들이 집단적으로 계획하여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엄청난 악행이 가해졌습니다. 형들이 가한 이 부당한, 불의한 이 행위는 17세 청소년인 요셉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어떤 절망감과 분노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용서의 장면이 나와요. 용서라는 것은 없던 일로 하는 거예요. 영어에 let go 또는 remit, 면제해 주다. 부채가 있는데 그것을 탕감해 주다. 없었던 일로 let go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 행위를 해요. 근데 그 17세 청소년인 요셉에게 가해졌던 그 규모가 큰데, 그리고 이국 땅에서 13년간,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7년, 8년이 지났어야 겨우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22년 동안 적체된 용서하지 못하는 그 감정이 계속 살아 있었다면 아마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복수하는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이야기는 그와는 다릅니다. 요셉과 관련해서 우리는 시편 105편 17절과 18절에 요셉의 사건을 언급하는 시편 기자의 언급을 발견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두 발은 쇠고랑 그리고 목은 쇠로 된 개 목걸이를 한 가운데 짐짝처럼 짐승 취급 받으면서 인신매매단에 의해서 애굽 쪽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 곳으로 수백 킬로를 이동한단 말이에요. 22년이 경과한 다음에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온 형들과 만나는 장면에서 정탐꾼으로 형들을 몰아가자, 물론 요셉은 그것을 의도했지만 그때 형들이 요셉이 못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통하는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합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요셉이 구덩이에 갇혔을 때, 그리고 상인에게 인신매매단 그 사람에게 넘겨졌을 때 얼마나 형들에게 이러지 말라고 부르짖었을까, 울부짖었을까. 입술이 갈라질 것이며 나중에는 목소리가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22년 동안 이 형들이 그에게 안긴 적체된 이 빚을 어떻게 청산할 수 있었는가? Let go 할 수 있었는가? 창세기 45장 저와 함께 잠시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초로 자기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힙니다. 크게 울고 난 다음에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우 맞고 그들이 형 맞고 애굽에 팔린 것, 그들에 이어서 팔린 것 맞습니다. 팩트를 진술합니다. 그 드러난 다음에 5절과 7절과 8절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네 번 나옵니다. 5절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7절이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요셉은 이런 말을 합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그리고 자기가 울부짖었던 그때 흘렸던 절망적인 눈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생하게 기억하는 가운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22년 전 하나님께서 애굽을 포함한 가나안 전역에 7년 동안의 극심한 기근이 들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기근이 어떤 사람의 준비가 없이는 나뿐만 아니라 형들 당신 그리고 바로 집 모든 이들이 멸망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 애굽 온 지역의 통치자로 나를 삼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아는, 믿는, 확신하는 나는 형들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악행을 없었던 것으로 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한 만큼 용서에 있어서 나의 용적이, 마음의 용적이 넓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 950개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11만 개의 허물과 죄, 어떤 경우에는 100만 개의 허물과 죄를 이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처리해 주셨다는, 없는 것으로 해 주셨다는 이것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다른 사람 용서 안 돼요. 그것만 보여요. 이게 바리새의 영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너무 형편이 없어. 이게 율법주의의 영이에요. 두 번째 장면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을 찾은 어떤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이라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때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라 이름이 붙은 어떤 여인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채로 발을 닦고 입 맞추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으시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시간이 많이 기다리고 식사하는 그 자리 근처에는 깨어진 옥합에서 나오는 그 향으로 그 방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누가복음 7장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율법주의는 이렇게 작용합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존귀한 아브라함의 딸인지 아셨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보석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의 영은 주님이 보시는 것을 못 봅니다. 이것만 보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것만 보였어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일단 예화를 쓰고 나신 다음에 47절 결론적으로 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은행에서 돈을 받을 때 받는 사람을 beneficiary 수치자, 수혜자라고 그럽니다. 저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beneficiary입니다. 말할 수 없는 차원이에요. 이 용서받은 그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을 감을 때 내 삶 가운데 입은 피해만 보여요. 저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은혜와 그에게 베풀어진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짐작합니다. 누가 쉽게 용서를 실행하는가? 자신에게 이르는 죄 용서의 규모, 비탄감의 거대한 규모, 거기에 크게 눈뜬 사람입니다. 이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적용을 해보겠는데, 용서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행태를 띠는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이 구절을, 마태복음 6장 12절의 이 구절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는가? 정말 사람 용서하는 것은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오래 묵은 것이면 묵은 것일수록, 깊이 적체된 것이면 적체된 것일수록 이 용서의 행위라는 게 얼마나 산을 허무는 것보다 힘들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정복할 수만 있다면, 마귀에게 참소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진보를, 나의 부르심을 크게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절차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것을 귀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작 여러분이 주님과 홀로 있는 잠잠한 시간에 깊은 성찰 가운데 실행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인간 속성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인간 속성에 대한 이해로부터,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짓는 범죄의 심각성을 모른다예요. 나의 허물, 우리는 내가 끼친 피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평가도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고 주위의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을 때 그것이 어떤 모습이 달라지고 반전이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가하는 가해적인 행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핸더슨 그 식품점 그 앞에 파킹해놓고 누구를 만나고, 그 만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차를 타고 집으로 오려고 했습니다. 이미 저 차는 시동을 걸어서 이 차가 조금씩 속력을 내지 않고 가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동남아 계통의 중요한 부인이 파킹했던 차에 시동을 걸고 후진을 하면서 탁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멈추지 않았더라면 작은 접촉사고가 될 만큼. 그분이 길을 막고 손을 이렇게 표시하면서 기다리라고 하고 빼서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이 뭐지 하는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작은 부당함을 느끼는 순간이죠.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이 피해를 입혔을까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한국에서 운전을 배워서 네덜란드로 갔고, 라트비아로 갔고, 한국에 있었고, 또 뉴질랜드로 왔는데 어떻게 왜 생각이 안 나지? 엄청나게 많이 피해를 입었을 텐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내가 입힌 피해는 모르는 경향 또는 잊어버리는 경향,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곧 얼마 있으면 숨을 거두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시작은요 상대방의 알지 못함,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임을, 피해를 당한 당사자인 내 마음 가운데 어그러져 있어서 용서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는 이 피해를 입힌 당사자인 그 사람도 내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고 있고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내가 지금 가해자가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 나는 몰라요. 피해만 보여요. 마치 이것은 아이들이 연못에서 돌을 가지고 개구리를 향해서 던지면서 장난을 칩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누가 잘 맞히나 하는 놀이이고 게임이지만 개구리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생사의 위기예요. 이 아이들은 개구리에게 일어나는 이 파괴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버지들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를 잊게 했던 우리 아버지 세대, 그것을 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인격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험악한 환경을 살아오느라 왜곡된 인격이 참 많았고 그것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못났는지 모르는 가운데 군림합니다. 그리고 남편으로 아버지로 불린다는 그 자체가 어떤 특권적 자리에 군림하는 것처럼 무식하게 고집을 부려도 되는 자리인 것처럼 생각하고요. 비논리와 억지로 가족 전체의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때로는 함부로 말하고 폭력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자신이 가하는 언어폭력, 신체폭력이 배우자와 자라고 있는 어린 자녀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정도의 인격 파괴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알아도 정말 어렴풋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라고 하는 자신, 피해를 당한 자신,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지속하고 애를 쓰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에 한 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한 개 허물이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30년간 1950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가해자라는 이것이 첫 번째 성결 요건입니다. 용서를 하기 위해서 나에게 가해를 가한 그분, 그 사람 정말 모르는 가운데, 알았지만 내가 이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 모르는 가운데 습관처럼 그랬다고 여러분이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그리고 기어이 내가 빚을 갚도록 만들겠다, 빚을 갚게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를 악무는 어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결심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겸손의 영 가운데 그 대상을 용서하기로 했으면 이 용서의 기도를 실행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다 눈을 감아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여러분이 기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이 대표적인 어떤 기도를 전체를 읽어 나갈 때 그것을 여러분의 영 가운데 한번 동감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누구가 나에게 가한 이러이러한 말과 행위, 여기는 구체적인 이 말과 행위는 이 구체적인 여러 개 많이 나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A4 용지로 20페이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방바닥을 때리면서 피가 나도록 때리면서 그 행위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아뢸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누구가 나에게 가한 이러이러한 말과 행위를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를 입은 나는 나에 대한 그의 빚이 청산되고 무효화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예수의 이름과 보혈로 이 문제에 관해 내 생각과 기획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탄의 역사는 힘을 잃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사람의 빚은 용서되었으며 완전히 처리되었습니다. 다시는 그를 판단하여 법정에 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을 떠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후에는 정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기도를 했다면은 작은 산 하나를 등반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의 데스티니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바로 그 데스티니 가운데 거대한 발자국을 띈 것입니다. 마치 우주선이 만류 인력 법칙에서 중력 법칙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이 지구와 외계와의 어떤 그 중력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추진하면서 폭발하잖아요. 마하 얼마를 다니다가 지구를 벗어나서 다른 외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폭발이 확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주선이 분리되는 가운데 외계로 무중력의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끌어다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데 끌어다니는 힘이 있어요. 우리를 묶어두려는 힘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노예화 시키려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힘 가운데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기도를 했다면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용서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용서한 사람을 대하기입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잊어라 또는 용서하고 잊어버리기까지는 용서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잊어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기억은요,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용서의 의미는 내게 진 빚을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한 뒤에 실제 삶 가운데서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정말 모른단 말일까요? 그 죄가 일어난 사실을? 아닙니다. 주님이 기억 창고에 그 사건에 대한 그 메모리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품상 그것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용서된 죄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도록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 법정에서 그 죄에 대해서 다시 언급되지 아니할 겁니다. 법률 용어 가운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하나의 사건이 두 번 심리, 두 번 법적으로 다루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같은 혐의로 두 번 재판하지 않는다. 영어로는 아마 double jeopardy 이렇게 쓸 겁니다. 두 번 jeopardy, 위험에 처하도록 두 번 불리한 선고를 받도록 하지 아니함 그런 뜻이죠. 뭔가를 용서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다시 이슈화시켜서 상대방을 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시 재판에 해부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있어서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가. 용서한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누군가를 만났는데 용서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용서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지금 이야기하는 중에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이런 뒤에서 이런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이 사람 용서를 했는데 그랬을 때 영적 일사 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나에 대한 빚이 전혀 없는 것처럼 여기며 그 사람과 관련해서 대화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은근히 그 사람을 나쁜 쪽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대화 가운데. 그러면 나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은근히 즐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이미 용서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이 변호를 하셔야 됩니다. 끝난 일로. 용서한다는 기도를 한 뒤 때로는 내가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마치 사울 왕을 잡을 수 있도록 포로로 인도한 다음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다윗의 선택처럼 내가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보복을 실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아낌으로 말미암아 그가 피해볼 수 있는 말을 아니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면 참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때요? 그때 묵도하십시오. 주께서 여기 계시면 이때 무엇이라 말하기를 원하실까 고민하는 가운데 천천히 답해도 됩니다. 그때는 진지한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가장 적합한 어떤 워딩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곤란하면 우리 다른 주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이 주도권을 주시고 그런 대화를 이끌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이처럼 아픕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그렇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그렇고 형제와 의가 상해서 골이 깊어졌을 때 얼마나 힘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찬양 같이 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눈을 감고 이런 생각을 한번 생각 세계 가운데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악이 행해진 현장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가해진, 내가 피해자로서 고스란히 당했던,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구덩이에 빠진 상태에서 형제들이 떠드는 소리, 음식 먹는 소리, 술을 마시는 소리,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그 안에서 부르짖었던 그 콧물이 자기 앞을 적시는 가운데 그 어떤 비참한 그런 모습을 떠올리는 것처럼 그 억울함과 분노가 있었던 그 현장을 떠올리는 것 괜찮습니다. 아프지만 떠올리도록 한번 애를 써보십시오. 떠올리게 될 때 자연스러운 그 우리 몸의 포스처는 고개를 숙여주면서 분노 가운데 주먹을 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 예수님께서 그곳에 서 계신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발등에 생긴 두 개의 그 상처를 보십시오. 그리고 서서히 눈을 들어서 나를 향해 얽고 계신 1만 950개의 허물이 있는 나를 향해서 뻗고 있는 그분의 두 손에 동일하게 큰 상처가 나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상처가 로마 군병이 만들어낸 상처가 아니라 내가 하나하나 허물과 죄를 지음으로써 그분을 십자가로 가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생긴 상처임을 생각하면서 내게 죄 지은 그 당사자에 대해서 용서를 확정해 주시는 그룹한 결심을 해 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나 자신의 허물은 왜 이토록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죄와 다른 사람에게 입히는 피해는 왜 이토록 보이지가 않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 선생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보게 하사 나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 그를 주께서 나를 받으신 것처럼 그의 빚을 탕감하는 용서하는 없었던 것으로 지나보내는 은혜 입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다 일어나 주십시오.